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한 그 말씀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끝내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이 본문을 불충분하게 다루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면 내가 그분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속으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한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죄악을 벗어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기를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참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십자가 아래 가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이끌고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올바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져 있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 질문이 특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으시고 그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안아주셨다면 참 자연스러운 본문이 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을 대답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그에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주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 가운데서 특이한 것은 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녀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으면 한번 대답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묻고 또 묻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질문을 세 번 묻는다면 우리들은 어느 면에서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화가 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결코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자기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이 베드로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셨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왜 베드로가 근심하기까지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질문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의 영혼을 근심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례한 말을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다면은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기쁘거나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격노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질문하셔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코 베드로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받아서 기분 나쁘게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 이 베드로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부담스러워져서 이 저한테 이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못이 없지만 내가 뭔가 부당한 요구를 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근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이 부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일찍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사로잡혀 가셔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는 이 주님이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멀찍이서 주님을 쫓아가다가 그 대제사장 집에 있는 종들에게 주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은 이 주님에 대하여서 자신이 불충성하였고 주님을 부인하였고 주님을 저주한 그와 같은 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바로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그 장면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불충성, 자기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근심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그렇게 들추어내지 않고 그냥 쉽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고백을 인정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해 주셨다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씩이나 물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시고 또 상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그 마음이 쉽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죄를 심히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질문하면서 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함으로써 그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두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참으로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시고 상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상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게 된 그 마음의 근심, 그의 영혼이 상하게 된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인 것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태에 우리의 영혼이 있어 보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이 상하여서 어떻게 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그와 같은 근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올바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 근심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일들 때문에 근심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영혼이 근심하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근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심히 책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근심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죄를 지었고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두고 근심하게 되었고 근심하는 가운데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두고 근심하여 보았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저 교회 와서 즐거운 일을 바라고 웃고 즐기고 기쁘고 유쾌한 것으로 교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자기의 영혼을 두고 근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근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바로 우리 주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가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심 없이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한 번도 마음이 상해 본 적이 없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곳은 우리에게 복된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복된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멸망에 이르는 그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영혼을 근심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들도 과연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두고 근심하여 보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였습니까? 그 근심을 인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였습니까? 그 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후에 그를 향하여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입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진실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형식적이고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그저 우리에게 그럼 이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영적인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러일으키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마음에 머무는 어떤 감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가운데 절절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고 난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 교회 문 밖을 떠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냉랭해져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즐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은 다 위선자의 눈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감상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전소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그 열정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게 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서 그가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권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권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권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로우신 보화와 같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게으르고 나태함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영적인 침체와 나태 가운데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말씀해 보면 주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이 여자가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 주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눈물로 우리 주님의 발을 씻고 또 그녀가 값진,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자의 이 행동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를 비방하였고 그리고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하여서도 참으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그녀를 책망하였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진실하고 아름답고 용기 있게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여자의 그 많은 사랑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로 단순히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성천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양떼를 돌볼 목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자들을 의미하거나 아니면은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어린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들을 우리가 먼저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양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섬겨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크게 외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손길이 닿아야 할 많은 섬김의 대상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그들을 보아 넘겨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교제해야 할 그와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이 사역은 결코 우리 개인적인 능력이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은 결코 육신적인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들은 결코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영혼을 돌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영적인 봉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사랑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하고 거기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실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실하게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 일에 우리가 진실하게 수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때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수고를 조금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교만해지고 또 어떤 일에 진보를 이루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공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을 받고 싶어지고 칭찬을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칭찬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우리의 섬김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면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수고는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의 뒤에 감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진실하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인내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견디는 수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였고 그 결과 그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인내로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살게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게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근심함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